예,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무엇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수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처음 지었던 무엇이 충만한 사람, 이 제목에는 어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의미가 한 개인에게 좀 한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덧붙이자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 스데반 개인의 모습, 그런 개인의 신앙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라는 것과 스데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출현,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생생한 기록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읽어내가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6장 5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과부들에게 날마다 이 음식을 나누어주는, 구호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워진 그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곱 사람은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 과부들에게 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 일 가운데 왜 신망이 있고 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일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근데 좀 더 교회에 봉사를 더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고 직분을 주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앙 공동체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 내부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암초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 유대인들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데반과 여섯 사람을 세웠던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 좋은 사람, 그런 개인의 신앙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 차원에서 이 스데반을 세웠던 거죠. 어려움을 겪는 교회, 그 교회를 사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누가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그런 그의 출생, 어떤 성장, 그리고 가족관계, 그런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그런 스데반의 출생이라든지 가족정보라든지 그런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혀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고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근데 왜 기록으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 상황 가운데 개인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뭐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들이 비록 우리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구원은 받겠네. 아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혹시 여러분 우리 은혜생물교회 성도들 중에 아, 목장이라는 것 난 동의가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목장에는 안 나가지만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냥 목장을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뭐 지방 근무라든지 목장의 재배치가 오래 걸려가지고 목장을 잠시 쉰다든지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목장을 출석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 믿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시편 133편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올라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보면 이 가족 사이에서 크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찬밥 신세였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상황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이 사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 신하가 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파리 목숨이었죠. 토사구팽이었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네, 사울 왕의 딸 미갈 그리고 부유한 지주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이었던 바세바 그 외에도 여러 부인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꾸리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세바는 이 다윗 자신이 충직한 부하의 목숨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 얻은 부인이었습니다. 또 바쁜 나란 인류과 수많은 전쟁 때문에 자식들을 제대로 케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를 살게 되었던 거죠. 참으로 상처와 고통이 더 많았던 그런 굴곡진 인생,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고백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 당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네, 공동체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참으로 즐겁고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 자매가 그냥 나하고 죽이 잘 맞아가지고요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말다툼 한 번도 안 하고 갈등 한 번 안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안 맞지만 배제하지 않고요, 소외시키지 않고 다투더라도 갈등하더라도 내가 용납하면서 주 안에서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되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고요,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133편 2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의 아론의 수임을 타고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어디까지 흐릅니까? 네,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장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유대사회를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이 장면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정말 보배로운 기름을 한없이 부어줄 때 우리의 모든 옷이, 우리의 모든 몸이 그 보배로운 기름으로 충만하게 적혀지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정말 권위있게 세워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론의 옷깃까지 충만하게 적셔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죠?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또 무엇을 위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 그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동체와 절대적으로 다른 그런 가치, 그런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3편 3절을 보시면 여러분, 헤르몬산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헤르몬산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란 무엇인가? 예, 이 헤르몬산에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것이죠. 헤르몬산의 높이가 2800m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눈으로 계속 덮여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 눈이 녹으면서 산기슭마다 많은 샘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단강, 요단강의 근원지가 이 헤르몬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헤르몬산의 이슬이라 함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슬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헤르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미를 보시면 이 공동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뭐 어떤 어려움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만사형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체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난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믿음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스데반을 지금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개인의 어떤 신앙의 보상 차원에서 스데반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는 어떠실까요? 이 은혜샘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받은 그런 은혜와 능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교회 밖에서는요, 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는 이 스데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능력은 개인의 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뜻에 합당하게끔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짝을 지어서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죠. 은혜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능력은 또한 무엇입니까? 능력과 관련해가지고 이 그리스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 이런 뜻도 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는 그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뭐 전기자동차 테슬라도 만들고요, 우주항공사 뭐 스페이스X 뭐 이것을 창업한 그런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그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보통은 다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동기, 힘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끈기,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그의 열정과 노동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바꾸어도 머스크가 말하는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요, 세상과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의 문제는 결국 여러분, 나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는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 능력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요, 혹은 무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나 개인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능력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그런 욕구를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스데반처럼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스데반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찾으시는 사람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자기와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기운, 어떤 힘 정도로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러분, 7장 55절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 나옵니다. 사람들 위해서. 그 스데반이 복음 전파를 마치고 난 이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그 스데반을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근데 이 개역개정이 세번역보다도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은 그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성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심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우러러 보았다고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개념, 이 충만이라는 개념 안에는 지배와 통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거고요.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스데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성령 안에 지금 스데반이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요? 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서요? 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을 개인의 한 사람, 개인의 신앙 세계로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 범주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컨트롤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설기의 기본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아는 것의 의미, 이것은 여러분, 최고이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 가장 먼저 된 자리에 두는 것, 가장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이 싸움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것인가? 나의 뜻을 우선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차선의 것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는요,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경의를 드리는,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개인의 구원만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그 소원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